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단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단의 원조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과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형제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경에는 그 이단,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단체들과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 적그리스도, 그 관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까요?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보통 이단에 대한 시비가 나오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적인 배경이 굉장히 편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이 내린 판정 시비에서 그대로 그거를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지목하면 받아들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잣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모 단체라든지 하모 단체, 그다음에 또 통모 모 단체 꼭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정말 벗어난 그러한 단체들은 있죠. 그러나 정말 복음주의 교회를 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함부로 매도하는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단 중에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주제는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인지 오늘 좀 서로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기독교에는 구교와 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교는 이제 카톨릭이고 신교는 개신교인데 둘 다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카톨릭 쪽에서는 외경을 또 인정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단체가 있는데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리는 사실 하나인데 어떤 것은 만약에 진리라면 어떤 것은 거짓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여러 갈래가 나눠져 있고 이런데 어떤 것이 정말 정통이고 진리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개신교가 또 어떻게 그러면 생겨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알아보면 우리에게 좀 오늘 주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눠주시죠.
맞아요. 이 역사적으로 두 갈래의 이제 기독교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많은 단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래 제자들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최초로 이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모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 마고스 같이 일단은 돈 주고 뭔가를 능력을 사고 교권을 사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그러니까 이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이교적인 가르침, 이교적인 그런 행습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교 종교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이제 명목상의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교 철학을 섞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로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갈래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북부 쪽으로 해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그룹은 진리를 고수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가져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150년경에 저스틴 마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학을 창시하는 것 하고 전통을 높이는 것에 지지를 하게 되고, 이 저스틴 마트는 누구냐면 타티안의 정신적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타티안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리를 가르치는 대학의 두 번째 학장입니다. 그 학장인데, 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아니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별을 숭배하는 자였고 원래, 그리고 이제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뭐 요즘 한국 개신교에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철학을 섞지 않고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던 그런 사람,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추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90년경에 주교 빅토르 1세가 일요일을 교회의 특별한 예배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이 클레멘토와 이제 계약을 해서 그런 연구를 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빅토르 1세가 부활절이 항상 일요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이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동방교회를 파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파문을 하면서 그것을 또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3대 학장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오리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오리겐이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통해서 영혼이 선재했다는 영혼 선재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혼을 집어넣으신 것이지 생명력을 넣어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불멸설을 가져오고 윤회설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창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오리겐이. 그리고 독신주의를 이제 해야 한다고 하고, 지도자들의 독신. 그리고 성경을 자기 사상에 맞춰서 편집하게 최초로 편집한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잘못된 소크라테스의 사상,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토와 오리겐이 로마 주교의 지상권을 주장하는, 지상권이 뭐냐면 로마 주교가 다른 세계 모든 주교들의 머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를 이제 창안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원래 이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혼 지옥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이미 150년경에 올드 라틴 성경이라고, 올드 라틴 불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탈라 성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성경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던 왈렌스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4세기 초반에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이 아까 빅토르의 부활절을 반대해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마니교의 공격을 이제 약화시키게 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나오게 됐죠. 이 사람, 루시안이 활동했던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에 들어왔던 마니교의 그런 사상들 일부들을 강력하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약화시켰는데, 이 만유교가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원래 만유교는 창조 사역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신이 거하는 최상의 장소로 태양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태양신을 경배하는 사상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증오했던 고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종교예요. 그래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 루시안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죠, 계속.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율법 폐지 이론에 맞서서 십계명의 구속력을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황권은 그 당시에 십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가 교황에 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싸웠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대속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이 부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대속이라는 용어가 교회 규정집에는 명백히 언급되지 않다. 또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창기부터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던 그룹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상을 사실상 이제 계속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이교의 제사장인 성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명목상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교의 그 제사장 칭호를 쓰고 있는데, 이 칭호가 지금 현재 교황권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교황권이 자기의 기념주화들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고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들이 근데 갑자기 왜 가톨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시청자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우리가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사는 그 시기 때,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티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할 때 그와 같은 의미로 반대한다 또는 이렇게 대신에 대항한다 했던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 때 영지주의라는, 우리가 막 영지주의자라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가 그 시대 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가현설하고 이 케린투스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케린투스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요한과 같은 시대 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서 교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서 가르치면서 유대화주의의 어떤 그 가르침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런 한 인간이었다. 근데 침례 받을 때 그때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시 그 그리스도가 나갔다. 이런 어떤 그 이원적인 그런 사상의 배경에서 지금은 영혼 불멸의 기초가 되었죠. 그런 것들, 그런 가르침이 있는 당시이기 때문에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바로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 즉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것을 다 준행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했듯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에 구약의 근거에서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이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께서는 분명히 언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어떤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했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은 왜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을 언급하느냐고 의심할 건데 이 요한의 가르침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네. 우리 형제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와닿을 좀 생각합니다.
라오디게 종교회의라고 36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법령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무슨 법령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휴식함으로 유대화되지 말고 그 날에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주의자가 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365년경에 라오디게 종교회의를 진행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유대화되었다, 유대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콘스탄틴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아까 그리고 이교주의자들 만유교 교도들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그런 태양신 사상을 기독교의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강제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하면서 억압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루시안뿐만 아니라 왈덴스인들 그리고 비질란티우스, 요비니아누스, 헬비디우스라고 하는 이런 왈덴스인들의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이런 행습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일고 있던 수도원 제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제도가 이게 아주 악한 제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독신주의, 유물숭배, 촛불점화, 철야기도, 죽은 자에게 하는 기도 등등이 이 이제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이 비질란티우스, 요비니아누스, 헬비디우스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거스틴은 왜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 지금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성자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어거스틴이 헬라 철학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철학 정신이 자신의 영혼에 엄청난 불길을 지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제 만유교에서 9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교 열함을 가르치고 일주일 중 첫 번째 날을 종교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주교 자리에 있으면서 교황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무기를 선물했는데 그게 뭐냐면 강제 구금이라는 교리예요. 이 강제 구금이라는 교리가 뭐냐면 아주 괴물 같은 교리인데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예배 형태를 거부하면 국가가 강제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를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 후반기에 종교재판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아주 악한 잘못된 것들, 나머지 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사상들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다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로마 가톨릭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감추어왔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이런 루시안이라든가 뭐 비질란티우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교회를 세운 패트릭 이런 분은 특히나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중세 시대 암흑 시대에도 역시 여전히 빛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을 이교 철학을 섞지 않은 온전히 순수한 말씀만을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빛을 받아서 이제 루트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사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왈덴스인들이 아주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정말 완전히 이제 로마 가톨릭의 암흑기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종교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루터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지 루터가 원래 이제 가톨릭에서 나왔지만 사실상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원래 진리의 빛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역사적으로 이 가톨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진리가 어떻게 전해져서 이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에게 전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지목한 적그리스도 단체가 무엇인지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말을 좀 잠깐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그 성공하게 된 두 가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카톨릭은 끊임없이 인간이 행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행위로 그리고 교회가 구원을 준다라고 사실상 계속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실상 잘못 가르쳐왔죠. 그러나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원래 소수의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받고서 계속 그것을 전수하면서 정말 핍박 가운데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이 진리를 지켜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빛을 드러내었고 그 빛이 사실상은 종교개혁의 어떤 면에서는 불씨가 되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은 그 행함이나 공로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있다고 믿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오직 그 로마서에서 비춰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이나 사실상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들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지금 명명백백하게 지금 사실상 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상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요한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랑, 죄의 사랑, 교황권을 지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때 가졌던 그 많은 진리와 사상들이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개신교회가 사실. 그래서 그 요한 칼빈뿐만 아니라 요한 낙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멜랑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진리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죄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임으로써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뒤에 또 많죠. 한두 명만 제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과학자죠. 너무나 잘 알려진 과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황권은 나머지 열불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동시에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사실상은 이 성경과 많은 그동안의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개혁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상 성경을 올바로 성경에 조명하여서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이단,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그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그 교회나 단체나 그런 데를 우리가 비판한다든지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사실상 이 가톨릭 그 안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교회 시스템과 교회 조직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정말 그 그런 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티칸 교황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경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공식적인 특징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기만하려고 애쓰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알리려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성교사님께서 이제 각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을 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로 일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사무엘이라는 17세기 유명한 성직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주요 교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여긴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로 이제 이단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단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대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빛을 주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출현하고 무슨 일을 자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의 예언의 빛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구약 다니엘서에 있는데 일단 저 다니엘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신약 성경에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단어를 지목해서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1서하고 2서에만 나타나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분명하게 언급한 게. 근데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 1서 4장, 그 4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진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적그리스도력을 얘기하면서 그 특징을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과연 교황권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염시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도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무염시태를 주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육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께서 지목하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던 거죠.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그 영.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런 구절로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교황권의 특징을 예언해놨고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해놓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구절이 되었고요. 더 이어서 가면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도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바울께서는 이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로마 교황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톨릭의 그 자체 증언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법안권의 권세,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오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줄 알고 사도 바울께서는 미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적그리스도 교황권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놨던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지목을 해놨는데 그 더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교황권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이 교황권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또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네 제국이 나오죠. 이제 짐승으로 상징된 사자 바벨론, 페르시아 곰, 그리고 이제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로마죠. 이 로마에서 열 뿔이 나오고, 열 제국이 나오고, 거기서 그 후에 작은 뿔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7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이 작은 뿔을 특징을 세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의 특성에 맞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교황권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그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 거기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열뿔은 로마가 열제국으로 갈라질 때 그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세력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정확하게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는 세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출현하는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로마의 분열기, 그렇죠? AD 제가 알기로는 AD 476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로마가 이제 열제국으로 분열된 시기가 바로 그때 그 이후에. 그 위에 생기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확히 교황권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그 이후에 AD 538년에 그 교황권이 동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군사권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교황권이 아주 확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출현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다니엘서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또 이 작은 뿔은 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뿔은 이제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이오라고 한 것을 봐서 이제 뿔은 어떤 왕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작은 뿔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절대 군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입증하듯이 로마 바티칸은 지금도 교황이 군주로 군림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대 군주 도시국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열뿔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열뿔들은 그냥 군주국가, 왕이 그냥 하나의 국가의 왕인데 열뿔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24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정치적 군주국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군주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로마 교황권밖에 없어요. 로마 교황권이 그러니까 그 서유럽에서 로마가 갈라질 시기에 국가적 특징과 종교적 특징을 함께 가져서 나타난 세력은 이제 교황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교황권이 또 뭘 하냐면은 24절에 보면은 큰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참남된 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황권의 세력과 맞고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교황은 하나님의 법을 바꿀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둘째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까지 뜯어 고쳐서 일요일로 바꾸는 그런 참남된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작은 뿔은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세 역사를 보면 이 교황권이 성경 진리대로 살려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듯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세력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특징들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 지금의 현재 로마 교황권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